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이 뜨거워지면 찬양하겠다,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반대로 말합니다. 지금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금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합니다. 찬양은 상황이 아니라 기억에서 시작됨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막연하게 하나님이 좋으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는 구체적으로 기억될 때 살아납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자신이 말한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께서 주실 은택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호와를 송축해야 할 이유 가운데서 다윗이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죄사함입니다. 그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언제나 여기입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또한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 말씀을 계속 보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병은 단순한 육체의 병을 넘어 삶의 무너짐과 연약함까지 포함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만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또한 생명을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그는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여기서 파멸은 무덤, 구덩이, 함정 등의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꺼내주시지 않으면 스스로는 절대 나오지 못하는 위험에 빠진 사람의 절박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존재입니다. 또한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그에게 하나님은 정죄가 아니라 관을 씌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겨우 살려두신 것이 아니라 존귀한 존재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단순히 생존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지친 인생에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는 기억해야 유지되고 기억은 표현할 때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단순히 마음으로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입술로 선포합니다. 소리내어 찬양합니다. 찬양은 감정 표현이 아니라 은혜를 붙드는 영적 행위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공동체와 관련된 여호와의 은택에 대해서 말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억압받던 민족,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억눌린 자의 편에 서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구원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8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중요한 진리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히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죄 때문에 징계하시지만 자비하심으로 분노를 억제하십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진노는 일시적이지만 자비는 지속적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 구절은 매우 결정적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은 그대로 갚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노를 절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은혜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설명할 길이 없어서 가장 큰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측량할 수 없는 거리, 비교할 수 없는 크기,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인간의 기준을 넘어서는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언제일까요? 그리고 어디에서 무너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셔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릴 때 무너집니다. 은혜를 잊으면 감사가 사라지고 찬양이 멈추고 신앙이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반복해서 외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가는 사람이며 지금도 회복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삶이 힘들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면 상황을 보기 전에 먼저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찬양으로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너무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보다 불평이 앞섰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깨워 다시 주님을 향해 노래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믿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소서.